이란과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무차별 발포를 가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지난 3월 말 나토군이 공습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맹렬한 공중폭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각각 나토와 미군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해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들이 당초 예정됐던 일주일간의 시위가 끝난 뒤에도 계속 거리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던 환경운동가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점령과 억압에 맞서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 인사를 전하며 라디오 경계를 넘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경계를 넘어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사우드 마시의 모우자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예멘의 민주항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써 5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는 정부군이 시위대를 향해 또다시 무차별 발포를 가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정부군이 살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부족 지도자의 경호원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최소 38명이 사망하는 등 수도 사나는 거의 내전과 맞먹는 시가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군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에까지 무차별 발포와 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인근 동네로 긴급히 몸을 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예멘의 민주항쟁은 점점 내전의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살레 대통령은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과 향후 일체의 민영사상 기소를 면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어서 예멘의 앞날은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똑같이 민주항쟁의 한복판에 있는 인근 시리아에서도 지난 주말 중부 홈스시에서 시위 도중 사망한 10명의 시민들의 장례식 행렬을 마치고 귀가하던 추모객들을 향해 정부 측 보안군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모두 1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내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9주째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의 숫자가 어느덧 1,100명을 넘어섰으며 보안군과 경찰에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약 만여 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라 1982년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와 무슬림 형제 단원들이 학살당했던 하마 대학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비아 소식입니다. 독재자 가다피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미 친 가다피 군대와 반 가다피 진영 간의 내전으로 옮겨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지난 3월 말 나토군이 공습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맹렬한 공중 폭격을 가해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 동안에만 최소 15차례 이상 가해진 이번 공습으로 트리폴리 시내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하늘이 연기로 뒤덮였다고 전해지는데 가다피 정부는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급 중동특사인 제프리 펠트만이 이번 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벵가지를 방문해 과도정부에 대한 굳건의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고 그와 동시에 프랑스와 영국은 가다피군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헬기까지 투입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나토군의 개입이 점점 더 지상으로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일찌감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권력에서 끌어내린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는 비록 더디지만 무바라크 일가와 그 협력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조금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이집트 검찰은 계획적으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집트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바라크는 권력 남용과 공급 유용, 불법 이득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그의 두 아들 알리와 가말도 이미 같은 혐의로 법정에 기소된 상태라 과연 세 부자가 똑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사회 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전까지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절대 왕정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여성이 공공연히 법을 어기고 운전을 한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32살의 컴퓨터 보안 관련 일을 하는 마날 알 샤리프라는 이 여성은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운전이 허용되어야 한다 라면서 이른바 다른 여성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그녀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시작됐고 사우디 여성단체들도 다음 달에 집단적으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는 공개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서 민주화의 무풍지대였던 사우디에서 여성들의 힘으로 민주화 시위의 불씨가 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의 직접적인 발포로 인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나토군은 무인기 공습 중단과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민간인 시위대들을 향해 사격을 가해서 모두 14명의 시민들을 살해하고 8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는데요. 탈로칸이라는 도시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 위치한 파키스탄에서도 미군의 무인기 공습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일요일 파키스탄 제2의 도시 카라치에서는 파키스탄의 전설적인 크리켓 스타였던 임란 칸이 이끄는 정의를 위한 운동이 이틀간 연좌 농성을 진행한 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파키스탄 군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력을 중단할 것과 아프가니스탄으로 통하는 나토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과 함께 국가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사파테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결과가 나온 직후 사파테로 총리는 자신의 정당이 21%에 이르는 실업률과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패배의 책임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한편 정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긴축 정책에 항의해 지난 5월 15일부터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들이 당초 예정됐던 일주일간의 시위가 끝난 뒤에도 계속 거리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리얼 데모크라시 나우 혹은 시위가 시작된 날을 따서 M15라고 불리는 이번 스페인의 민중 시위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 차원을 넘어서 모든 핵발전소의 폐쇄와 주택 압류 조치 제한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의 민주주의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토론하는 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프론트라인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발칸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 정부는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전직 육군 장성 락토 물라디치를 체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라디치는 1995년 보스니아 내전 과정에서 8,000명 이상을 학살한 슬레브레니차 학살과 사라예보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그동안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유럽연합은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체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던 환경운동가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제 클라우디우 히베이루 다실바와 그의 부인 마리아 두 에스피리투 산투 다실바는 지난 월요일 아마존의 파라주에 있는 한 시골 동네에서 청부 살인업자로 보이는 괴한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부부가 그동안 아마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불법 벌목에 반대하는 활동을 왕성히 펼쳐왔던 터라 사람들은 벌목업자들이 부부를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실바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자기가 곧 살해될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나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예견해 왔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와 애도를 포함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프론트라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시와의 자애가 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스페인에서는 5월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전국의 도시들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농성을 벌였는데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 실업 해결을 요구하고 또한 스페인 정부에서 최근 교육이나 의료 부문 등의 예산을 삭감하며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오늘 프론트라인 시간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동현님을 전화로 연결하여 스페인 현지의 상황과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부탁드리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에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그 대규모 시위가 지금 스페인 전역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렇게 네. 뭐 캠핑을 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지키는, 텐트를 치고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현지 네.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게, 이번 22일에 선거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1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50개 넘는 스페인 도시에서 현재 거리로 나와서 이제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되게 평화로워요. 일단 뭐 목숨 시위라고 하지만 시위를 대체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전 시위라고 하고 있고요. 거의 피켓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갖고 다 같이 나오거나 밤새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뭐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큰 광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배경이 그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정치인들, 현지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온 게 어떤 단체나 혹은 어떤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이제 시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어떤 광장에서 모이자라고 도시마다 정해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 사회당이 대통령이 있는 당이 사회당인데 당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만 그다음에 우리가 가진 불만이 어떤 건지 표출하자고 시작된 게 배경인 것입니다.
최근 그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이 그 45%나에 달한다는 그 뉴스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실제로 스페인 현지에서 체감하는 그 경제 위기나 그 실업률에 관한 이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청년 실업률이 45%라는 건 사실 16%에서 16살에서 25살 사이에 이제 청년들의 나이를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 연령대에 있는 전 연령대를 합치면 20%에 달해요. 게다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구직 중인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달하고, 49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490만 명에다가, 그 다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구직을 하지 못해서, 서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당까지 합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친구들도 주위에서 둘러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6개월 단위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혹은 1년 단위로 쓰고 2년 이상 근로했는데 근로하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다가 여기서 2년이라고 저기서 2년이라고 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쉬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20%의 실업자 사이에서는 이제 계약서 안 쓰고 세금 안 내고 그 블랙마켓이라고 하죠. 정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합산이 된 숫자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20%는 볼 수는 없고 한 15%에서 18%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이 이런 정도면 이렇게 집권당인 사회당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기에는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당을 많이 지지를 하고 나이가 드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보수당을 많이 지지를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사회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군대를 다시 스페인으로 되돌려오고 그리고 종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혹은 낙태를 허용한다든가 근데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놔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최근에 들면서 경제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이 집권 여당인 사회당으로 많이 돌아가게 됐죠, 아무래도.
그럼 그 한국의 언론에서는요, 그 이번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사실 보도 아니면 사진 보도 정도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그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다루었나 이게 좀 궁금한데, 물론 그 언론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르겠지만, 그 언론들의 반응이 좀 어떤 편이었는지 또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스페인에도 보수층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고, 그리고 뭐 진보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고, 그런 식으로 신문이 나눠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은 엘파이스인 것 같아요. 엘파이스 보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웹사이트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요. 소소하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분석,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특집으로 특집판이 따로 나왔어요. 신문에서 섹션이라고 하죠. 섹션에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나에 대해서 다각적인 인터뷰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석한 자료도 계속 나오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스스로는 되게 정치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한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인 분석이 진보적인 신문이나 보수적인 신문에서 되게 다각적으로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스페인 신문뿐만 아니라, 뭐, 해외 언론에서도 예를 들면, 영국의 가디언즈라든지, 인디펜던스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포스트, 루시가루, 스피겔지에서도 되게 심층적으로 다뤄졌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 혹은 각자 신문에서 내는 분석,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요.
스페인 그 중앙선관위가 그 19일 밤에 선거일 전날과 그리고 선거일인 21일과 22일에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 자유를 넘어서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 기간에도 그 시위가 계속됐다고 들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거 하루 전인, 선거 날 하루 전은 원래 승리 날이라고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정치 유세활동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따르면 각 도시의 광장에는 시위대도 해체가 되었어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원하는 거나 하는 그 시위 방법이나 봤을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활동이 아니고요. 후보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서 경찰에서도 그렇고 각 도시 시장들도 그렇고 존중해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일주일 선거 일주일 전에 시작했던 시위처럼 계속 이제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나갈 걸 부탁을 했고요. 시위에도 경찰을 자극한다거나 정치인을 자극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최대한 상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5일부터 시위가 계속됐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불상사가 일어났다거나 누군가 다쳤다거나 어디서 충돌이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그 시위의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겠지만,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이 참패를 했다, 이렇게 그 결과와 그 평가를 듣고 있던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66%였거든요.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큰 투표 수치가 변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선거 결과, 이번에, 17개 주에 대한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17개 중에서 14개가, 파르티노 포퓰라르이라고 보수당에서 집권을 하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17개 중에 14개면. 근데 그래서 보수당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정당들에서 많은 표를 얻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당은 2007년 지방선거에서는 35% 지지, 그 다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28%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 보수층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그런 적이 약간 학과한 뭐 반전한 층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많이 변화가 심한 거는 그 사회다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작년 지방선거보다 백지 투표를 되게 많이 했고요. 혹은 백지 투표도 올해 4%나 나왔어요. 저번 지방선거는 1.7% 정도 나왔는데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죠. 다른 당을 지지를 한다거나, 그래서 카탈루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탈루냐의 사회당이 집권을 했었어요. 20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 시장은 카탈루냐 사회당에서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탈루냐 보수당. 그러니까 그 17개 주 중에서 14개 주를 차지하게 된 보수당이 아니라 카탈루냐 보수당이 카탈루냐 지방에서 그 세를 얻게 됐고요. 그러니까 각자 젊은 사람들이 사회당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백지 투표를 하거나 혹은 다른 정당으로 표를 돌리면서 국회에서 나타난 결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이번에 그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가 그 스페인 사회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스페인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는 2003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었던 이유는 알카에다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마드리드의 아토차역에서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 반대를 하면서 아프간에 있는 군대를 다시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귀국시키자고 그때 사람들이 폭력을 반대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아프간, 친미적인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던 거 이후엔 처음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또 전반적으로 당장 사회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혹은 보수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누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따지자는 단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 정치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자는 자리로 마련이 됐었던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시위대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익 집단으로 반한 은행들에 대한 불만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금융 문제, 혹은 뭐 경제 문제 이런 게 일어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 결정자들이랑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희생자가 되는 시민들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세 가지 외에도 또 다른 얘기들은 어떤 게 나왔었나요? 사람들한테서요?
네, 그 5월 20일에 카탈루냐 광장에서 밤에 이분 스피치하는 시간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거나 자기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정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사람들이 결국 질문을 던지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탈루냐 지방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가 바르셀로나 살고 있다 보니까 마드리드보다는 카탈루냐 지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편인데 이번에 카탈루냐 지지사도 카탈루냐 보수당에서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온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게 의료 혜택을 삭감하고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가장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제일 먼저 예산을 잘랐어요. 거기서 그거에 대한 불만, 뭐 교육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성장한 기회가 보장이 됐습니다. 혹은 의료에 대한 성장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가 더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냥 지금 모기지 못해서 집을 쏟게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도덕성이 회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뭐 상품으로만 보이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네요. 그 스페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실업률을 비롯해서 그런 정부에 대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상황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인한테나 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두 가지예요. 일단은 시민들의 그 소통 방법이나 아니면 문제제기라는 이제 그 방법이 되게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동했었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그걸 받아들이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수용하는 그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에도 저는 되게 우리나라랑 너무 달라서 약간의 충격이기도 했었고요. 언론에 나온 시민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제가 가서 본 티켓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시위대는 정치적 상황이 한쪽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 정치인들 당신들은 선거 유세를 하고 선거 공약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 같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낸게좀 인상적이었었고, 그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방법도 되게 유머와 위치가 섞여 있었어요. 그 티켓을 가도 그렇고, 혹은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평화롭고, 그런 평화로운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제일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는지 좀 그런 정청을 한 이야기는 떠는 될수 있지만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그 장을 마련해주고 표출을 할수 있도록 의견 제기를 할수 있는 제시를 할수 있도록 그런 걸 허용을 해준 정치적인 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토양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고 경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사회를 바꿔 나가는데 도움이 됐 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반영이 돼서 의견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파로 치우쳐서 얘기한다기보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소통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되면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난 5월 19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중동 정책과 관련한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1967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비롯해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반발을 했고 당사자들인 중동 민중들과 전 세계 진보 인사들도 그의 발언에 대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속깊은 뉴스 친구 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깊은 뉴스 친구 이병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방송에서 오랜만에, 방송은 오랜만에 나오는데 맨날 옆에는 계속
네,
있었죠, 방송님을.
그랬었죠.
예.
네.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 준비해 오셨는데,
네.
네.
아, 근데 그 전에 수진 씨 감기 들리셨나 봐요.
아, 예. 감기가 좀 와서 지금 약간 끝물인 것 같아요.
아,
예.
엄청 목소리가
그렇죠.
네.
아마 소주 한잔 마시면 괜찮을 것
네.
같네요. 네.
사운드 잡기가 굉장히 힘든 목소리로 오늘 감기인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지난 19일이었죠. 5월
네.
19일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미래 국가가 1967년 중동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국경을 토대로 세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연설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좀 일었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네.
좀 뜨거웠었었고요.
그랬죠. 네.
뭐 그런 정치적 파장이 뭐 국내까지 정확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타냐후 총리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엄청 어색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언론에서
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네, 표정이 안 좋던데요.
네.
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스라엘 측은 또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AIPAC라는 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67년 국경 문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그리고 또 정치적 수사들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나요?
네, 아,
네.
언설. 네, 그렇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네.
있네요.
아,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장식한 그 내용이 중심은 아니고 그런데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는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국경을 지난 67년 당시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게 뉴스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연설이 사실은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 발표되면서 파장이 훨씬 컸던 것 같은데,
네.
이 원래 연설의 주요 골자 자체가 원래는 전체적인 내용이 미국의 중동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일련의 흐름들이 중동의 산지에 있고,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어떤 정책이나 그 중동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외교적 방향을 계속 제시를 했어야 하니까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동 민주주의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방침을 알린 연설이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부각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집트나 튀니지 같이 제스민혁명이 성공한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20억 달러인가를 투자를 하고
네.
뭐 이집트 실업 문제나 SOC 건설을 위해서 10억 달러 또그 다음에 이집트의 부채를 10억 달러 탕감해주겠다 뭐 그런 지원책을 발표를 한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67년의 그 경계를 근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양국이 서로 이런 경계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지금 이 오바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경선에 관한 언급에서 그 67년 국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67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그 중동 전쟁 때문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 숫자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 67년도 이전 국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67년 이전 국경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성립됐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전쟁,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이 바로 67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6일 동안 벌어져서 6일 전쟁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바마가 얘기하는 이 67년 이전의 국경선이란 게 바로 이 3차 중동 전쟁 이전의 이스라엘 국경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67년 이전의 국경선이란 거는 이스라엘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골란 고원이라든지 시나이 반도 그리고 동예루살렘 같은 지역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나 서안지구 같은 지역들이 네. 67년 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67년 전쟁으로 이거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집트에 반환되기는 했는데 나머지 뭐 시리아 영토였었던 골란고원이라든지 동예루살렘이나 네. 가자 서안 지구는 여전히 이스라엘 통제하에 있는 상태죠. 이 전쟁이 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이번 오바마의 발언이 67년 전쟁과 관련해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이 67년에 벌어졌던 6일간의 3차 중동 전쟁이 미국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어떤 중동 정책의 시발점이 됐다는 건데요. 67년 이전까지 미국이 중동에서 자기 편이 완전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자기 편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를 밀어주고 뭐 그런 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미국이 1967년에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골란고원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이스라엘 애들 야 힘 세구나, 얘네들 믿을만하구만, 뭐 쭉쭉 밀어줘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확고한 동맹국이 됐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네.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악화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동의 정치지형을 만든 사건이기도 했지만, 특히 미국의 중동 정책을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오바마의 발언 자체가
네.
67년도 이후에 미국 중동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랬군요. 네.
오바마 그 부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네.
2004년이었죠. 2004년에 이스라엘이 67년 경계로 후퇴할 필요가 없다고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병우 씨 말씀대로 그 아이러니하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다라는 그 미국 이스라엘의 그 반발을 보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그렇죠. 그 만약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게 되게 긍정적인 변화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오바마만큼 그 다들 아시겠지만 광범위하게 어떤 인간의 열망을 건드리는 그런 레토릭에 능한, 그러니까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지도자는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는 사실 그런 연설 능력 같은 것들로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바마의 이번 연설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심한 언급을 했다. 그냥 진짜 오바마식의 그런 레토릭이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에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그저 수사만 그냥 쫙 늘어놓는 그런 연설이었다. 오바마식 연설이었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뭐 진보적 인사들은 그 이번 오바마 연설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이제 더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그 오바마 연설 자체에 우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오바마 연설 자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상하다는 의견이 나올 법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쫙 봤는데.
네.
뭐, 팔레스타인이 독자적인 국가를 꾸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바마 이전의 대통령들도 매번 했었던 얘기들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 연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동에 부는 어떤 민주화 바람이라는 측면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연설에서 오바마는 리비아, 뭐 이란, 시리아 같은 원래부터 미국하고 막 적대적인 국가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 연설에서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비판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이 뭐 좀 더 민주적이 되어야 된다, 뭐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로워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했는데요.
네.
보세요. 이런 게 원래 하던 말입니다. 얘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도 계속 했었던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튀니지나 이집트에 대해서 칭찬을 또 늘어놓았죠. 예, 그 민주화의 성공, 한 그런 나라들이죠. 뭐 또 똑같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가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나 튀니지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던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은 역할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 독재자들을 자신들이 키워준 거였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지원하던 독재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말 잘 듣는 독재자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랬었던 게 미국의 속마음이었었던
네네.
거고요. 근데 상황이 변하니까 자신들이 원래 중동 민주화를 원했던 것처럼 막 칭찬을 이번 연설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또 있는데, 대표적인 친미 국가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지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레인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렇게 바레인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을 하는데 또 다른 친미 국가이자
네.
바레인보다 미국의 이익이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진짜 연설에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런 잣대들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그 각 국가들에 대한 발언만 봐도 이게 오바마의 이번 연설이 그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리고 또 이 오바마의 연설에 이것이 실체고 또 미국의 중동 정책의 실체가 바로 이 오바마의 연설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실 별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들인 어떤 중동 정치인들이나 그 서구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계속 이번 그 67년 발언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비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그 오바마가 지금껏 이야기하지 않았던 67년 국경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친미 국가였었던 이집트나 튀니지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중동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네.
중동에서 사실 미국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민중들
그렇죠.
사이에서.
네, 민중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좀 높은 편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 민주화 열풍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드러냈었고,
네.
그리고 우선 자기네가 싸우는 정치 세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인 것도 크고요. 그리고 또 집회에서 계속 등장하듯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중동 사람들의 반미 감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변화될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를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친 이스라엘 아니다. 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우리 노력하고
네.
있다 이만큼. 이런 거를 중동에 보여줘서 중동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어떤 미국에 대한 반감을 좀 희석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오바마의 진심은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 19일의 연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이스라엘 미국 공공문제위원회라는 곳에서 했던 연설이 진심이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스라엘 미국 공공문제위원회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 은퇴자협회? 이스라엘 은퇴자협회
네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노비단체가 아닌가요?
네네네. 그 AIPAC라고 이게 이스라엘
네.
미국 공공문제위원회인가 뭐 그런데요.
네네.
이게 19일날 연설을 하고 20일날부터 네타냐후랑 협상을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네.
그리고 다음에 유대계 쪽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22일에 이 AIPAC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네.
유대인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목적이 있어서 참석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이런 행사.
네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꼭 여기에 참석을 한다고 해요. 워낙 큰
그죠 영향력이
때문에.
있는 네. 단체니까. 네.
여기서 한 발언들을 대략 요약해 보면은 내가 19일날 한 발언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인정됐었던 사항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국가하고 이스라엘 이팔 뭐 평화 협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냥 발언한 것일 뿐이고 오해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네.
67년 국경을 토대로 44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좀 고려해서 영토를 서로 교환하자는 의미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서 컨퍼런스 참석이지 실제로는 가서 그냥 싹싹 빈 거죠.
그렇네요. 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동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렇죠. 중동 쪽한테는 이렇게 자기네들 친이스라엘 아니다. 우리 우리 이런 사람이다. 우리 너희한테 다 잘해줄 수 있다. 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네. 막상 이스라엘한테는 야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사실 우리 진심은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되게 오늘 얘기를 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67년 그 국경일관 오바마의 발언의 진심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AI PAC에서 한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 쪽에다가는 우리 친 이스라엘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쪽에다가는 이거 우리 진심 아니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게 그냥 미국 외교 정책의 한계고 그리고 네. 이게 미국 외교 정책의 그냥 그냥 맨 얼굴이고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나 중동을 바라보는 그런 한계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그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네네.
역시나 전혀 바뀔 여지가 없는 것 같네요.
전혀 뭐
네.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라디오 경계를 넘어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병구, 제작의 경계를 넘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